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24일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21일부터 을지 프리덤 쉴드 미한 연합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끊겼던 북한과 중국의 하늘길이 3년 7개월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권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4일이었죠. 오전 3시 50분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우주발사체 한 발을 쏘았지만 실패했습니다. 실패 원인이 밝혀졌나요?
예, 일단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북한이 관영 매체 보도를 통해서 발사 실패 사실과 함께 그 이유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북한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말씀하신 대로 24일 새벽에 평안북도 철산군의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이 정찰 위성인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서 발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발사 3시간가량이 지나서 이 관영 매체가 실패했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이로써 지난 5월 31일에 첫 번째로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 이후에 두 번째 실패가 됩니다. 그 실패 원인에 대해서는 북한 관영 매체들은 1계단과 2계단은 위성 운반 로켓가 정상 비행을 했지만 3계단 비행 중에 비상 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사고의 원인이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원인을 규명한 후에 오는 10월에 세 번째로 정찰 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발사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벽에 필리핀 동쪽 600km 지점과 다른 몇 곳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발사부터 추락까지의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북한이 그 24일 쏜 로켓은 이날 그 약 15분간 비행을 하다가 폭발해서 이제 태평양에 떨어졌는데요. 발사부터 그 추락까지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그 시간대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24일 오전 3시 50분께 북한이 그 평안북도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우주 발사체를 한 발 발사를 했는데요. 이 로켓은 그 북한이 개발한 백두산 엔진을 장착한 천리마 1형 3단 로켓이고 맨 꼭대기에는 북한이 자체로 만들었다고 그러는 만리경 1호 인공위성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또 연료는 액체 연료로 보이고요. 발사 직후 로켓은 그 서해에서 1단 로켓이 분리돼 떨어지고 일본의 그 오키나와 인근을 통과하면서 이 과정에서 페어링,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둘러싼 금속 표면이 떨어지고 이어서 2단 로켓이 분리돼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발표를 기준으로 볼 때 1단, 2단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이 그 비행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북한 측 발표에 따르면 3단 로켓이 점화돼서 이제 비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비상 폭발 체제에 오류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북한에서 그 일종의 지령을 내려서 폭발된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것이 작동된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어쨌든 여기에 오류가 생겨서 로켓이 파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로켓 파편이 필리핀 동쪽 600km 지점과 다른 두 개 장소에 각각 떨어져서 결국 추락하고 말았고요. 이어서 한 이 같은 그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한 3시간 뒤에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천리마 1형 1단계와 2단계는 정상 비행을 했으나 비상 폭발 체계에 오류가 생겨서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0월에 3차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면서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네, 북한 당국은 3단계 비행 중 비상 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엔진은 문제가 없었는데 비상 폭발 체계가 작동해 폭발했다는 뜻인가요?
그런 설명입니다. 그첫 번째, 지난 5월 31일에 첫 번째 그 실패에 대해서는 북한 측이 이제 엔진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비상 폭발 체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비상 폭발 체계가 뭐냐? 이것은 로켓이 궤도에 따라서 정상 비행을 하지 않거나 통제가 되지 않을 때그 안전을 위해서 로켓을 폭발시키는 장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 폭발 체계 자체만으로 보면 북한의 설명대로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다만, 만약에 이 로켓이 이 낙하 지점이, 잔해물의 낙하 지점이 예상 지점에서 크게 벗어날 경우에는 문제가 비상 폭발 체계만은 아닐 수 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로켓 잔해물이 예상된 지점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낙하했는지 이것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 주민들의 식량 상황 등 민생이 어느 때보다도 힘들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북한 지도부는 미사일 로켓을 계속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패에 대해서는 그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 체면을 구겼다고 볼수 있을까요?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 5월 31일에도 북한이 1차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때도 실패했고, 요번에도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체면을 두번 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는데요. 당시 5월 31일 날 북한이 1차 군사위성 발사에 실패하고서 김정은 위원장이 크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월에 평양에서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렸는데, 당시에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로켓 발사 실패와 관련해서 가장 엄중한 결함,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런 연설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아마 이 같은 로켓 위성 발사 실패 때문에 그런 것으로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번 이제 체면을 구겼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물론 정찰위성 그 자체의 목적도 있지만, 그것 외에도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ICBM 고도화, 또 한국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을지 자유의 방패, 이런 것을 겨냥한 측면도 있고요. 또 북한 내부적으로는 다음 달 9일 구구절 행사가 있죠. 정권 기념일 구구절 행사를 기념하는 일종의 축포,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 성과, 이런 것을 내세우는 성격도 있는 그런 성격이 있었는데, 이것이 두 번이나 연이어 지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체면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요. 또 요번에 북한이 실패를 인정하는 발표를 하면서 10월에 세 번째 발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10월에는 노동당 창건 78주년이기 때문에 여기를 기해서 아마 발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외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10월에 발사를 다시 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건 뭐 두고 봐야 되겠죠. 다만, 북한이 이번에 그 발사 실패 이유로 얘기하고 있는 비상 폭발 장치만의 문제라면은 재발사가 10월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성공할 수도 있다. 비상 폭발 장치라는 게 사실 이 단분리와 관련해서 혹신이 서면은 꼭 필요하지만은 않은 그런 장치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렇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로켓의 잔해물이 예상 지점에서 훨씬 떨어져서 낙하한 것이 드러나면은 그것은 단순하게 비상 폭발 체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북한은 일단 지금의 문제를 비상 폭발 장치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에서 10월 달에 발사를 공언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발사에 성공한다 해도 군사 정찰 위성으로선 효용성은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나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제 북한의 그 정찰 위성의 그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은 이미 그 정찰 위성을 그 수십 년간 운영해 왔기 때문에 군사용 정찰 위성의 일종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 용어로 이제 서브미터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결국 군사 정찰 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려서 하는 것은 상대방 가상적국의 어떤 그 시설 군사용 시설이나 어떤 그 물체를 그 사진을 찍어서 파악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선명하게 이제 찍혀야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등이 운영하는 것은 다 서브미터, 그러니까 가로 세로 1미터의 물체가 하나의 점으로 보이는 그런 정도의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의 미국 정찰 위성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죠. 그래갖고 굉장히 선명하게 이제 보인다고 하는데, 북한이 지금까지 공개한 화면, 자료 화면, 이런 것을 볼 적에, 북한이 개발한 정찰 위성의 해상도는 20 곱하기 20, 그러니까 가로 20m, 세로 20m, 그 정도 물체를 하나의 점으로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해상도가 낮고, 그다음에 거칠, 정교하지 않은 그런 그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정도 수준의 해상도를 가진 정찰 위성이라면은 군사용 정찰 위성으로 쓰기는 대단히 곤란하다. 이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같은 정찰 위성을 만들지 말고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미국의 민간 기업인 구글어스 인터넷에 있는 그런 화면이 훨씬 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군은 지난 5월 북한 로켓이 서해에 떨어졌을 때 잔해물을 수거해 분석했었는데, 이번에도 북한의 로켓을 수거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지금 그 잔해 탐색하고 인양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 북한의 이런 신형 무기 체제에 대한 그 인양 작업을 통해서 그 재원 등을 분석하는 것이 이제 상당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가능한 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양 작업이 있었고요. 과거에도 이런 인양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북한에 말하자면 신형 무기와 관련한 상당한 정보를 한국과 미국 당국이 획득하고 이것을 그 사용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이 실패한 북한의 로켓은 한국 상공의 일부가 그 떨어졌고요, 잔해가.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로켓의 부유물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한국의 이종섭 국방장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입장에선 상당히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북한의 우주 발사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이미 이것은 예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그 우주 발사체 발사 이전부터 정찰 위성과 그 정찰기 등을 동원해서 북한의 아마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 로켓을 발사하자 즉각 그 한국의 그 대통령실 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 영어로 NSC라고 하는 것이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이 사실을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관련 정보를 그 미국, 일본과 공유하고 함께 대처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난 그 1차 정찰 위성 발사, 그러니까 5월 31일 날입니다. 당시 1차 발사 때는 서울과 그 백령도 일원에 경계 경보가 내려졌고 뭐 사이렌도 울리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그 경계 경보 이런 것은 내리지 않았는데 그것은 로켓이 서해상의 그 공해를 그 통과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 내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한국 언론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 백악관과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또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를 비난했죠.
예, 그렇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공이 비슷한 내용의 그 성명이었는데요. 일단 북한의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영내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영내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국제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모든 나라들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이번 발사를 규탄하고 또 북한에는 진지한 협상을 위한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백악관과 국무부 모두 북한과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미국과 한국이 21일부터 을지자유예방패 연합훈련을 시작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해 실전 같은 훈련을 실시한다고 말했는데요. 잠시 윤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입니다. 올해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 실전적 훈련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을 심각하게 본다는 의미겠죠?
예, 당연합니다. 이 북한의 핵 위협은 이전부터 실질적이고 현재적인 위협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더더군다나 최근에 들어서는 북한이 핵 무력을 법제화하고 미국이나 한국에 대한 핵 선제 공격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이 강도 높은 북한의 핵 무력에 대한 대응 방안이 계속해서 조율되어 있고요. 그한 예가 바로 지난 4월에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것입니다. 이 워싱턴 선언은 잘 아시는 대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핵과 전략 기획을 토의하고 또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이 핵 협의 그룹을 설립하기란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이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또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순환 배치하는 이러한 조치들도 합의가 됐는데요. 이번에 그 을지훈련도 그런 맥락에서 실시된 것이고 이렇게 볼때 전문가들은 이제 남북한의 대결이 재래식 무력에서 핵무력으로 그 양상이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21일부터 을지 자유예방패 훈련이 시작됐지만 실제로는 사전연습인 위기관리연습 또 야외 기동훈련도 실시된다는데 훈련 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을지 자유예방패, 영어로 이제 UFS라고 저희가 표기를 하는데요. 연합훈련은 단순히 그 군사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은 물론이고 민간인이 포함을 해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점검하고 훈련하는 종합적인 훈련입니다. 올해는 크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눠서 훈련이 진행되는데요. 8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위기관리 연습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북한이 전쟁을 하는 것은 물론인데 북한의 그 핵미사일 또 사이버 도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정부가 일단 대비를 하고 이렇게 전쟁이 발생을 하면은 국가 체제를 그 평화시 체제에서 전시 체제로 전환하는 훈련이 바로 위기관리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바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1차 급한 조치를 하고 하는데 이것을 그 16일에서 18일까지 일단 연습하고요. 21일부터는 이제 그 본격적인 그 실제 군사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주한미군 등이 나서서 한미연합 그 야외 기동 훈련을 하는데 과거에도 을지훈련을 하긴 했지만 상당히 축소돼서 했는데 올해는 상당히 크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군이 13개 종목에서 그 같이 훈련을 하고 상륙훈련도 합니다. 그래서 사단급 그 쌍용연합 상륙훈련도 실시해서 올해는 한미연합 훈련이 상당히 큰 규모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 23일에는 정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도 열립니다. 과거에도 민방위 훈련 제도가 있었지만 이것이 코로나 사태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축소되거나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6년 만에 전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을 하고요. 이어서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31일까지 계속 그 훈련이 실시되는데 이번 훈련에는 한국군,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미 본토에서 우주군도 참여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일단 대비를 하고요. 그 밖에도 유엔사 회원국이죠.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도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6년 만에 민방위 훈련이 실시됐다고 했는데 이 한국이 워낙 자유로운 사회라서 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했는지 궁금하네요.
예, 뭐 그거는 뭐 객관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지표는 없겠고요. 이 민방위 훈련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6년 만에 실시됐죠. 그 이전에는 사실 남북관계에서 긴장 상태가 좀 완화되고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이유로 일반인들이 참여하지는 않고 공무원들만 그 참여하는 훈련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방위 훈련이라는 게 이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다든지 이런 공습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대피하는 요령을 익히기 위한 그런 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훈련에도 일단 오후 2시 정해진 시간에 20분 동안 사이렌이 울리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대피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일반인들 그리고 차량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피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 공습 경보와 함께 대피소나 지하 공간 이런 것으로 이제 대피하는 훈련이 진행됐고요. 그 전국적으로 실시된 처음 6년 만의 훈련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의아해하거나 또는 생소해하는 그런 주민들도 많이 있었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연합훈련으로 돌아가세요. 예, 미한 연합훈련이 실시되면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파괴력이 큰 미국의 전략자산이 얼마나 이제 참여하느냐도 관심거리인데 이번 연합훈련에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참여하나요?
아직 그 한국 언론에 따르면 아직 확정된 발표 이런 것은 없는데요. 대부분의 언론은 아마 이번에 훈련 중에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군의 그 전략 폭격기죠. B-1B 전략 폭격기 같은 미군의 전략 그 자산도 아마 한반도에 전개돼서 같이 훈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B-1B가 한반도에 왔다는 그런 보도는 아직까지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해군을 시찰하고 또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를 참관했다. 이렇게 북한의 국영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 을지 훈련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동선을 보면 군사적인 현지 지도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해군 시찰하고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에 한반도의 그 상황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인데요. 미국과 한국, 일본이 정상회의를 통해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 이런 것들을 겨냥해서 북한이 이제 전쟁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이 순항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과장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북한 발표가 그럼 엉터리란 얘기인가요?
한국 합참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발단은 북한의 그 노동신문이 그 21일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해군을 그 참관 시찰을 했는데 당시 그 어떤 사진이 실렸냐면 노동신문에 북한 해군 함정에서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러고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군함에서 그 무기가 발사되는 그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가서 이제 합참에 가서 물어본 거죠. 북한이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국 합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되고 사실이 다른 게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한국 합참은 그 무기가 발사된 것은 맞긴 맞는데 이것이 전략 순항 미사일이 아니라 함대함 미사일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함에서 쏘는 군함에서 쏘는 미사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면 상당히 그 사거리가 길어야 되는데 사거리가 짧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목표 명중 여부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북한이 쏜그 미사일이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한국 합참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쏘기는 했는데 미사일을 쏘긴 했는데 목표를 명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 합참에서 정찰 위성 또는 첨단 정찰기 이런 것을 동원을 해서 북한 해군의 움직임 이런 것은 아마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합참이 이 같은 얘기를 하는 데는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한 경비함이죠. 661호도 관심을 끄는 것 같은데요. 공개된 사진을 보면 상당히 현대적인 군함, 스텔스 형상을 갖추고 있는데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외형상으로 보면은 그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여서 탐지가 되지 않도록 가급적 덜 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다는 게 한국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실제로 스텔스 성능의 이런 경비함을 갖추거나 제작할 그런 역량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비함 661호의 스텔스 성능에 대해서는 상당히 평가를 하지 않는 그런 입장입니다. 북한이 다만 오랫동안 이 스텔스 성능을 갖춘 그 함정을 보유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한 측면은 있다라고 한국 당국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상당히 조악한 수준이고요. 이번에 공개된 경비함 661호도 최근 것이 아니라 10년 내 건조된 것이 아니다. 오래된 것이다. 이렇게 한국 합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지난 18일이었죠.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성명을 내고 미국 정찰기가 경제 수역을 침범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미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이것이 좀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북한은 최근에 미국이 북한의 배타적 경제 수역, 영어로 EEZ라고 하는 것인데요.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했다고 자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일에는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성명을 냈고, 그전에는 북한의 실세죠. 김여정 부부장도 같은 내용의 담화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말 그대로 이것은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해당 국가가 그곳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로행위 같은 것을 이제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영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국방부 발표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난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곳에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계속 항해할 것이다, 항행할 것이다,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네. 그럼 이와는 별도로 북한 당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이 ICBM을 또 조만간 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북한이 ICBM이든 어떤 형태든 도발적인 말하자면 행태로 이런 발사를 할 가능성은 언제든 존재합니다. 특히 을지훈련 기간 동안에 그리고 최근에 미한일 3국 정상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간에 이제 여기에 반발해서 나름대로 군사적인 도발을 말하자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대부분 전문가들이 예측을 해왔던 것이고요. 이번에 군사 정찰 위성은 한 가지 사례였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또 일반 단거리든 중거리든 탄도미사일,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죠. SLBM 이런 것들 어떤 형태든 북한은 이런 것들을 고지 없이, 사전 고지 없이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아직까지 말하자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완전히 입증한 상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시험 발사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점은 항상 미국과 한국의 중요한 군사적 움직임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ICBM 발사도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번엔 코로나 사태로 끊겼던 북한과 중국의 하늘길이 다시 열렸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3년 반이 넘게 국경을 봉쇄했다가 이번에 이제 하늘길이 열리게 됐는데, 고려항공역의 기조 22일 평양을 출발해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고, 또 북한 선수단도 버스편으로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또 러시아도 운행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이 북중 국경 봉쇄가 한 50% 정도는 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국경 봉쇄가 풀렸다라고 할 때 그게 어떤 의미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봉쇄가 완전히 풀렸다라고 한다면은 교역, 그러니까 수입과 수출이 정상화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인적 교류도 또 정상화돼야 될 겁니다. 공관원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북한이 출국을 권고해서 이제 비어 있었던 외교 공관들의 공관원들이 들어와야 될 것이고요. 또 중국 등 외국인들의 관광도 재개돼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차량이나 철도, 여객기 운항도 정상화되면은 이 국경 봉쇄가 이제 완전히 풀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사실 보면은 아직까지도 일반 화물 차량의 운항은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적 교류와 관련해서 이 공관원들이나 외국인 관광을 아직 받지 않고 있죠. 교역은 일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공기도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일부 편수가 이제 활동을 재개했는데요. 현재로서는 베이징에 머물고 있었던 북한 공관원이나 유학생들을 이제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데 사용하는 정도지, 일반인들의 말하자면 항공편이 재개된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풀렸다 이런 정도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완전 봉쇄까지는, 봉쇄가 풀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형 변이가 중국에서도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북한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유념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 관영 매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실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좀 시원하고 투명하게 국가의 정부 이런 그 국경 봉쇄 해제 계획을 밝히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 투명성 확보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5월부터죠. 북중 화물 열차 운행을 1일 2회에서 2회로 늘렸다는 소식도 있는데, 왜 기차는 이렇게 하고 화물 트럭 운행은 정상화하지 않는 걸까요?
네, 북한 당국이 뭐 여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뭐 설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화물 기차, 열차는 지금 그 운행을 했고 이것이 증편이 된 상황인데, 트럭 을 통한 그 화물 수송은 아직 그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주민들은 그 트럭 수송이 이루어져야 장마당에 이제 물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바라고 있다, 이런 얘기는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북한 당국은 트럭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허용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아마 두 가지로 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역시 기차보다는 트럭 수십 대가 움직이는 것이고 여러 사람이 관여하기 때문에 아마 트럭을 움직이게 되면은 아마 코로나의 그 발생 가능성, 유입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무역 적자 문제입니다. 트럭이 가서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주로 그 중국에 가서 물건을 사오는 것이죠. 각종 그 의류, 뭐 기름, 식용유, 비료 이런 것을 이제 사갖고 들어오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북한이 당연히 돈을 지불해서 이제 그걸 사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상당량의 북한이 갖고 있는 귀중한 외화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상당히 북한 당국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물자는 기차를 통해서 아마 수입을 하고 그렇지 않은 트럭 수송은 좀 미루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지금 외부에서는 상당히 추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 북한 정부의 노동당이 있다면 주민들에겐 장마당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국경 봉쇄가 완화되면 침체됐던 장마당이 좀 살아날까요?
예, 아마도 그렇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국경 봉쇄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장마당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400개 이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장마당은 사실 북한에서 공공부문이 그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일반인들의 밑바닥에서의 어떤 물물교환이라든지 생계수단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공식적인 무역을 통해서든 아니면 밀무역을, 국경에서의 밀무역을 통해서든 생필품들이 들어오고 이것들이 이제 장마당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교역이 이제 북한 내에서의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가고 또 주민들의 식량난을 완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요. 밀무역이든 공식무역이든 완전히 차단되면서 장마당도 사실상 거의 죽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제 국경 봉쇄가 완화되면 이런 공식무역과 밀무역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장마당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는 소식, 그리고 21일부터 시작된 을지 프리덤 쉴드 연합훈련 내용, 그리고 북한과 중국 간 여객기 운항이 재개됐다는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최원기 기자, 진행의 김용곤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에서 화제가 된 여성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이달의 여성 뉴스 시간입니다. 2023년 8월 한달 관심을 끈 여성 관련 뉴스 정리해 볼 텐데요. 이들의 여성 뉴스 키워드는 여성 패션 디자이너, 미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 감독, 그리고 성전환 체스 선수입니다. 도성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성민입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여성 패션 디자이너.
네. 네. 자, 세계 패션의 흐름과 패션 산업을 알고 싶다면 이곳에 가야 합니다. 바로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밀라노, 영국의 런던, 그리고 미국
뉴욕.
뉴욕입니다.
네. 예. 세계 4대 패션 도시를 말씀해 주셨는데, 뭐, 뉴욕은 세계 유명 패션 디자이너를 배출한 저명한 패션 스쿨이 많습니다.
그렇죠.
파슨스가 떠오르네요.
예. 파슨스와 더불어서 FIT가 있습니다.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고요. 네. 그리고 Pratt Institute 있습니다.
네.
뉴욕에 있는 세계적 명성의 패션 스쿨이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요. 네. 이런 세계적 명성의 패션 스쿨에서 공부하는 학생 대다수가 여성입니다.
네.
자, 2015년에 진행된 미국 패션 디자이너 협의회 글래머 맥켄지 앤 컴퍼니 조사 결과를 보면요. 네. 방금 이렇게 언급했던 유명 학교의 패션 전공 졸업반의 약 85%가 여성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성이 패션 산업을 이끌어간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텐데요.
네.
그런데 봄하고 가을 이렇게 세계 4대 패션 도시에서 열리는 패션 위크쇼를 보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마네킹 같은 남녀 모델들이 런웨이 위에서 화려한 워킹을 하고 쇼가 끝나면 네. 박수갈채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남성입니다.
남성이죠.
쇼가 끝나고 걸어 나오는 이 쇼의 주인공, 의상 디자이너가 바로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입니다.
네, 뭐 익숙한 풍경입니다.
네네.
여성 소비자가 지배적인 산업 분야지만은 남성이 주도하는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네.
패션 피라미드 꼭대기에 성 불평등이 있다는 것은 뭐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네.
같은 조사 결과를 보면요. 세계적인 주요 패션 브랜드의 여성 임원 비율 14%밖에 안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역할을 주목하는 행사와 그 의미를 뉴욕타임스 신문이 조명해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보죠.
예. 패션 산업은 주로 여성들의 꿈과 정체성을 대변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요 직책은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LVMH 같은 대형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 디자이너의 비중이 매우 적습니다.
네.
자, LVMH, 이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죠.
네.
보통 모엣 헤네시 루이비통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티파니라는 브랜드가 이 회사 소속이고요. 펜디, 크리스찬 디오르, 보석 시계 의류 등 다양한 분야의 60여 개 이상의 자회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남성 지배 산업 구조 속에서도 이미 변화의 흐름은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요. 디올이 첫 여성 창작 감독으로 마리아 그라지아 키우리를 영입했고요.
네.
샤넬은 2019년에 역시 여성 디자이너 버지니 비아르를 임명했습니다. 에르메스, 여성 디자이너를 보유하고 있고요. 피비 필로의 복귀도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피비 필로 역시 세계적인 여성 패션 디자이너죠.
네네.
자,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게 패션계의 변화이긴 해도 뭐 그렇다고 남성 지배 구조에 뭐 과연 영향을 끼치는가 이거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네.
여전히 세계에서 최고급 브랜드에서 여성 디자이너의 비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변화의 물결을 소개하는 움직임이 이 주류 사회에서 일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겠는데요.
네네.
가장 주목할 내용은 뉴욕에 있는 이 세계적 명성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매트의 의상 연구소가 여성 디자이너의 작품들을 중점적으로 전시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전시가 뭐 이 의상 연구소가 세워진 이래 85년 만에 그 남성 디자이너는 전혀 없는 첫 번째 여성 디자이너 전용 전시라면서요.
정확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여성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단독으로 소개했던 전시는 거의 없었기도 하지만
네.
이번 전시에는 여성 디자이너들의 업적과 기여를 재조명하는 게 목적인 만큼 여성 디자이너만의 아주 큰 행사입니다. 이 전시가 12월 7일부터 내년 3월 초까지 열립니다.
자, 전시 내용 좀 더 알아보죠.
네. 70명 이상의 여성 디자이너의 작품 약 80점을 전시하는데요. 20세기부터 지금까지 영향력 있는 여성 주도 패션계의 계보를 추적하고요. 선구자적인 여성 디자이너들을 조명하는 전시회입니다.
네.
유명 디자이너들뿐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디자이너들의 작품도 선보일 텐데요.
네.
그중에서도 1920년대와 1930년대는 여성 디자이너들이 매우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인 만큼 그 당시의 작품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전에는 아주 드물게 코코 샤넬, 마담 그레 같은 역사적인 여성 디자이너 단독 전시회를 열었었는데요. 여성이 패션계에 미치는 역할을 조명하고 또 주창하는 전시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관람 포인트입니다.
네. 자, 뉴욕 매트에서 열리는 전시회 말고 또 다른 굵직한 전시도 열린다고 하죠.
예, 바로 다음 달입니다. 델라웨어 주에서 앤 로우 아메리칸 꾸치르 전시회가 열립니다.
네.
뉴욕타임스는 이 전시를 미국 패션계가 여성 디자이너들의 역할을 주목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자, 디자이너 앤 로우. 미국 퍼스트 레디였던 제클린 케네디가 1953년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과 결혼할 때 입었던 그 웨딩드레스를 디자인한 인물입니다.
네. 뭐 재클린 케네디라고 하면은 영부인으로서 또 패션의 어떤 아이콘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당시 그 웨딩드레스 역시 화제였다고 하는데 앤 로우 어떤 사람인가요?
네. 1898년에 태어나서 198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가 양장점의 노예였고요. 어머니가 옷을 만들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옷을 짓는 것이 삶이 된 앤 로우는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교계, 정치계 유명 인사를 위한 옷을 만들면서도 백인 디자이너들보다는 못한 대가를 받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주 컸답니다.
네.
패션 히스토리 타임라인에 따르면요. 재클린 케네디의 웨딩드레스를 만들어준 인연으로 재클린으로 추정되는 그 익명의 기부가가 앤 로우의 부채를 갚아줬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앤 로우 씨는 수십 년 동안 제대로 알려진 적이 없는 흑인 디자이너였습니다.
흑인 디자이너.
네. 다음 달에 열리는 전시회는요. 그의 작품을 소개하는 가장 큰 전시회라고 합니다.
네. 앤 로우 전시회 외에 또 다른 전시 뭐 행사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10월에는요. 뉴욕의 유대인 박물관에서 열리는 프랑스 디자이너, 프랑스의 여성 디자이너 가비 아기온이 설립한 프랑스 명품 의류 클로에 전시회가 있고요. 11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도 같은 주제의 다른 인물 전시회가 열립니다.
네.
세계 패션계에서는 이렇게 연속으로 열리는 전시회를 통해서 여성 디자이너들이 이룬 그 폭넓은 성취와 기여를 알릴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자극제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런데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여성 디자이너들의 활약이 이제서야 주목을 받는 이유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뉴욕타임스 신문이 여러 이유를 꼽았는데요. 그중 하나는 성별과 사회적 변화 그리고 여성에게 투자할 의욕이 부족했던 금융계의 태도 변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션 산업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여성 디자이너들에 대한 지원과 주목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자, 여성의 창의력과 성공은 어느 산업에서도 어떤 산업에서도 중요할 텐데요.
네.
신문은 이 패션 산업도 그것을 깨닫고 변화를 시작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블라트코 안도노브스키 감독인데요. 올해 여자 축구 월드컵에 출전한 미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인물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블라트코 안도노브스키 감독. 2023년 국제축구연맹 FIFA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16강 탈락 이후 미국이 16강 탈락 이후 책임지고 사임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상 경질된 건데요. 부임한 지 3년 10개월 만에 감독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여러 매체에서 주요 소식으로 다뤘는데 내용 좀 보죠.
네. 블라트코 안도노브스키 감독이 8월 16일 사임했다고 여러 주류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안도노브스키 감독의 사임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는데요.
네.
이 감독의 지휘 아래 여러 대회 미국 그 여자 축구 대표팀이 출전을 했는데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네.
이 안도노브스키 감독은 2019년 10월부터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을 이끌었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는 동메달에 그쳤고요. 지난 20일 막을 내린 2023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에서는 16강에서 탈락을 하는 등 세계 최강팀 미국으로서는 정말 굴욕을 겪게 한 책임이 있습니다.
네.
베트남과의 경기에서만 이겼고요. 네덜란드 포르투갈하고는 비겼습니다.
네.
그리고 스웨덴과의 경기에서는 패했고요. 이 월드컵 대회 전부터 3연패의 꿈을 이룰 것인가 기대가 아주 컸었는데
네.
16강 탈락, 미국민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감독의 전략도 선수 운영에도 비판이 많았더라고요.
예, 예. 이 안도노브스키 감독은 이번 월드컵 동안 선수 발탁과 전술, 선수 운용 방식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이 핵심 선수들에게 기존과는 다른 역할을 주거나 신예 선수들을 발탁하면서도 또 출전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이 됐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 맡은 감독 자리 공석인데 앞으로 경기 준비에 지장이 좀 있겠어요.
네네. 지금으로서는 그 9월에 열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친선 경기는 수석 코치인 트윌라 킬고어가 감독 대행으로 임명돼서 이끌게 됐고요. 2024년 파리 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는 작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네. 자, 안도노프스키 감독, 북마케도니아 출신 미국인 남성인데요. 아, 자리를 떠나는 심경 좀 들어봐야죠.
예. 자, 지난 4년 동안 미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에 재능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선수들을 감독하는 것, 내 인생의 영광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안도노프스키 감독은 이번 월드컵 결과에 실망을 하지만 이 팀이 이룩한 진보, 또 그들이 서로에게 보여준 지지, 그리고 전 세계 선수들에게 제공한 영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자랑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달의 여성 뉴스 마지막 키워드 짧게 보겠습니다. 국내 뉴스는 아니지만 특히 미국에서도 논란이 많은 이슈이기 때문에 골랐는데요. 세계 체스연맹이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성전환 선수의 경기 출전에 제동을 걸었나요?
네. 이 세계 체스연맹이 지난 14일에 성전환자에 관한 출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은 여자 체스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내놓은 건데요.
네.
연맹 측은 성전환은 선수의 자격 및 대회 참여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고요.
네.
특히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뀐 경우 연맹의 추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여성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여성 선수 타이틀 보유자가 남성으로 전환을 하면 성전환을 하면 그 타이틀이 박탈되고요. 다시 여성으로 성을 바꾼 성전환자 남성은 원래의 그 여성 선수권 타이틀을 다시 얻을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세계 체스 연맹은 앞으로 2년 안에 최종 분석 결과를 내놓을 방침입니다.
네, 이 지침의 반응 어떤가요?
예, 미국 트랜스젠더 평등 센터 이 지침이 시스 여성과 트랜스 여성 그리고 체스 게임 자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시스 여성이라는 것은요, 심리적으로 자신이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또 생물학적으로도 여성인 사람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네, 참 용어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예.
자, 체스만이 아니라 다른 스포츠 분야에서도 이런 문제의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국제 스포츠 단체 중에는 성전환자 선수들의 경기 출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국제 수영연맹이 그렇고요. 세계 사이클링 협회, 세계 육상연맹 등에서도 아주 유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여행시 이달의 여성 뉴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행시 이달의 여성 뉴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애초에 어떤 얘기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 말부터 하고 시작하자,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from the get-go, I want to make it clear that I'm not interested in small talk.
Yeah, David does that with the weather. I mean, it has been warm lately, and today's pretty nice, right? Hello?
I need your help with a project. It's a big one, and I cannot do it alone.
Sure, I'm happy to help. What kind of project is it?
It's a website for my business.
Well, I have some experience with web design, so I think I could be of some help.
Great, thank you so much. I appreciate your willingness to help me from the outset.
처음부터
From the beginning.
이 표현이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From the get-go, from the outset.
모두 처음부터라는 표현인데요.
From the get-go.
get과 go는 하이픈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존에게 사업을 도와달라는 말을 하기 전 나는 스몰 톡, 잡담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시작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죠.
From the get-go.
처음부터.
I want to make it clear.
나는 이것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I'm not interested in small talk.
나는 잡담에 관심이 없어요. 처음부터라는 표현.
From the outset.
이 표현도 나왔죠.
I appreciate your willingness to help me from the outset.
나는 시작부터 나를 도와주려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느린 속도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From the get-go, I want to make it clear that I'm not interested in small talk.
Yeah, David does that with the weather. I mean, it has been warm lately, and today is pretty nice, right? Hello?
I need your help with a project. It's a big one, and I cannot do it alone.
Sure, I'm happy to help. What kind of project is it?
It's a website for my business.
Well, I have some experience with web design, so I think I could be of some help.
Great, thank you so much. I appreciate your willingness to help me from the outset.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From the get-go, I want to make it clear.
시작부터 나는 이것은 명확히 하고 싶어요.
I'm not interested in small talk.
나는 잡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That's fine with me.
나도 좋아요. 상관없다는 뜻이죠.
What's on your mind?
마음속에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뭔가요?
What's on your mind? I need your help.
당신 도움이 필요합니다.
I think I could be of some help.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I appreciate your willingness to help me from the outset.
나는
from the outset.
시작부터 나를 도와주려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애초에 일의 맨 처음부터
From the get-go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From the get-go, I want to make it clear that I'm not interested in small talk.
Yeah, David does that with the weather. I mean, it has been pretty warm lately, and today is pretty nice, right? Hello?
Oh, I need your help with a project. It's a big one, and I cannot do it alone.
Sure. I'm happy to help. What kind of project is it?
It's a website for my business.
I have some experience with web design, so I think I could be of some help.
Great. Thank you so much. I appreciate your willingness to help me from the outset.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From the get-go. From the outset.
애초에 일의 맨 처음부터.
From the get-go, I want to say this.
미리 이것부터 얘기하고 싶어요. 자, 어떤 얘기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 말부터 하고 시작하자.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B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